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인공지능, AI 관련 글과 인터뷰 자료들을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가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 저자분이 배낭여행 중에 챗GPT 때문에 갑자기 언어 장벽이 확 낮아졌다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어르신들 지원 문제나 또 교육, 업무 방식 변화?
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국방이나 윤리 문제 같은 조금은 무거운 사회적 쟁점들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 자료들 보면 챗GPT나 클로드 같은 범용 AI도 있고 또 미드저니나 스노우 AI처럼 좀 특정 목적에 맞춰진 도구들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서 AI가 우리의 학습 방식이나 창작 활동, 심지어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AI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통찰,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고요.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AI가 뭐 어렵고 복잡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우리 곁에서 꽤 친근한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아요.
아까 그 여행 이야기처럼 번역이나 외국어 소통 문제는 AI가 정말 많이 도와주잖아요.
이건 이제 좀 익숙한데.
그렇죠. 자료 보니까 더 나아가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준다거나,
아, 네, 외로움 해소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건강 정보를 좀 쉽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치매 예방 퀴즈 이런 것까지 내주기도 하고요. 일상에서 되게 세심하게 돕는 사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상의 그런 자잘한 문제 해결사 역할도 흥미로워요.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냉장고에 뭐 있는지 사진 딱 찍어서 보내면
네네.
30초 만에 요리법을 딱 제안해 준다거나.
와, 진짜요?
네. 아니면 엑셀 쓰다가 아, 이거 조건부 함께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서미프 함수 바로 알려주고.
아, 그거 진짜 유용하겠네요. 저도 맨날 검색하는데.
그렇죠. 또 갑자기 자동차에 경고등 뜰때 있잖아요.
아,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그때 사진 찍어서 물어보면 원인이 뭔지 분석해주고 이런 즉각적인 도움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걸다 묶어보면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약간 즉석 전문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변화 같아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네요. 창의적인 영역에서도 활용도가 꽤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일기 쓰기 같은 거좀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첫 문장 쓰기가 어렵죠.
네, 그걸 시작하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글의 분위기나 뭐 난이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 문장 좀더 재밌게 바꿔줘.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재치 있는 표현을 얻기도 하고 창작의 보조 도구로 확실히 자리 잡는 모습이에요. 뭐 언어 학습할 때 역할극 파트너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교육 분야의 변화 가능성도 크게 다르고 있더라고요. 그 중국 스쿼럴 AI 사례 언급된 거 보니까 학생 개개인의 약점을 딱 파악해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짜준다는 거죠.
와, 정말 1대1 맞춤 교육이네요.
그렇죠. 교사들도 수업 준비할 때 AI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업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서 요약은 이제 뭐 기본이고.
그렇죠.
워크숍 기획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걸 AI가 아주 세세하게 짜주거나.
아, 형사 기획할 때 좋겠네요.
네. 심지어 작은 카페 홍보 전략 같은 거 물어보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막 주기도 하고요. 고객 관리 챗봇이 그냥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대응까지 고려한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와, 정말 다방면에 쓰이네요. 근데 이렇게 AI가 도움을 주지만 자료들을 보면 동시에 좀 중요한 도전 과제들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AI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천억 달러 규모라고 했죠.
네. 그리고 AI 발전 때문에 오히려 숙련된 개발자마저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있다는 점. 이런 기술 발전의 명암이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회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꽤 구체적으로 나와요. 슬로바키아 선거에서 그 딥페이크 음성 때문에 여론이 출렁였던 사건.
아, 그거 정말 심각했죠.
네. 이거 뭐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또 자료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라벤더 같은 AI 기반 타겟팅 시스템이나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처럼 AI가 감시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팔란티어 같은 기업 역할도 논쟁적이고요.
그렇죠. AI 분야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이나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들조차 AI 통제가 정말 어렵다고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도 자료에 있었죠.
맞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AI 규제 논의도 활발한데 접근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유는 좀 포괄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고
네, AI 액트 같은 거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뭐 주별 규제나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는 식이고요. 이런 차이점도 지적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AI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네, 오류 가능성.
네, 1-2% 정도의 오류 가능성은 누를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AI가 내놓은 정보를 고지곳대로 믿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다른 정보랑 교차 확인하는 자세,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AI는 정말 강력한 조력자이지만 맹신해서는 안 되는 도구. 인 거죠.
네, 맞아요. 결국 AI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확장하고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지 인간의 고유한 판단력이나 창의성 자체를 대체하는 존재는 아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AI가 정말 얼마나 빠르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또 공존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기술 자체에 너무 압도되거나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네.
일단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활용하되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는 자세, 그러면서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균형 감각,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AI가 가져다주는 편리함, 또 효율성, 이걸 최대한 누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고유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됩니다.